VOA 세계뉴스입니다. 미 군당국이 최근 러시아의 핵무력 수사가 나왔음에도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 한 인명의 고위관리는 29일 기자들에게 미국은 러시아의 핵 역량을 매일 감시한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미 관리는 이어 현재까지 러시아로부터의 핵무기 사용의 위협 그리고 나토 영토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25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보조된 핵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 이번 달 초 새롭게 시험 발사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사르맛을 오는 가을까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2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더 큰 군사적 실패를 경험할 경우 푸틴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말에 그렇게 보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일부 EU 회원국 수입 업체들이 러시아산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CNN 방송은 28일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경제에 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독일 에너지 기업 우니퍼의 입장을 인용하면서 해당 기업이 루블화 대금 지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니퍼는 일단 유로화로 계속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결제 방식에 대해 계약 상대방과 논의 중이며 독일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한편 CNN 방송은 오스트리아 에너지 업체 OMV도 이날 루블화 결제 요구를 수용할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미국과 유럽연합 지도부는 러시아의 협박에 넘어가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유럽 동맹들이 가스 공급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인 유로존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29일 발표에서 4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에 7.4% 상승보다 0.1%포인트 올라간 수치입니다. 유로스타트는 특히 에너지 가격이 38%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번 발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로존의 3억 4천만 인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핀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는데 많은 유럽 국가는 자국도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전체 가스 수입 가운데 40%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 올해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20개국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올해 11월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모두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두 정상 모두 참석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이번 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두 정상과의 통화에서 협상을 통해 현재의 전쟁을 끝낼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또 자신은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즉각적인 종전의 중요성을 반복했다며 평화로운 노력이 지속돼야 함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G20이 세계 경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고 위도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또 자신은 우크라이나의 군사지원 요청은 거절했지만 인도주의 지원에는 나설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올라프 숄츠 독일 총리가 28일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졌습니다. 숄츠 총리는 회담 직후 공동기자회견에서 독일은 가치를 공유하는 인도태평양 지역 국가들과 연대를 강화하고 러시아의 우크라이나에 대한 도발에 함께 공조하길 원한다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날 회담 내용을 소개하며 두 나라가 주요 7개국 일원으로서 러시아의 도발을 끝내고 평화와 안정, 국제질서를 가능한 빨리 복원하도록 공조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는데 숄츠 총리와 의견을 같이 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크라이나 위기는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에서도 국제질서의 기초를 흔들고 있다며 특히 동아시아에서의 현상을 변경하려는 어떤 시도도 피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숄츠 총리는 양국이 차세대 통신 5G 기술과 경제안보 등 분야에서 협력을 강화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4월 30일 토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강화 발언에 대해 미국은 핵 억지력과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10 실형이라고 주장한 것은 정치적 이득을 위한 기만일 수 있다고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분석했습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고 비 또는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2도에서 10도, 낮 최고기온은 5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다음 달 21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과 첫 정상회담을 열 예정입니다. 북한의 도발과 우크라이나 전쟁 등 국제 위기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안보와 경제 등 핵심 현안을 논의하고 긴밀한 동맹관계를 과시할 기회가 될 것이라고 미국 전문가들은 분석했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취임 후 11일 만인 5월 21일 미한 정상회담이 열립니다. 역대 미한 정상회담 가운데 가장 빠른 것으로 급변하는 국제정세 가운데 바이든 대통령은 동맹에 대한 공약을 확인하고 윤 당선인은 포괄적 전략 동맹으로서 적극적인 역할을 감당하겠다는 포부를 밝힐 것으로 예상됩니다. 젠사키 백악관 대변인은 27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번 순방이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과 한국, 일본과 미국의 조약 동맹에 대한 바이든 해리스 정부의 확고한 약속을 증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루 여 한국 석좌는 28일 VOA에 바이든 정부는 이번 아시아 순방을 통해 우크라이나 전쟁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여전히 이 지역에 헌신하고 있으며 장기적으로 이 지역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알리려 한다고 말했습니다.
The message is that South Korea is going to be a you mentioned comprehensive strategic alliance, but that they want to build the alliance, strengthen the alliance.
이어 이번 미한 정상회담에서 보내는 신호는 한국이 포괄적 전략 동맹이 될 것이며 동맹을 구축하고 강화하며 재정립하겠다는 것이라면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한국이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관여하겠다는 점을 밝힐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습니다. 에반스 리비어 전 국무부 동아태 담당 수석 부차관보도 두 정상이 여러 지정학적 도전에 맞서 동맹으로서 공동 전략 마련에 집중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I think the critical issue between the two of them will be to try to develop a shared game plan, if you will, a shared approach for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리비어 전 수석 부차관보는 동아시아와 그 너머의 새로운 상황, 중대한 전략적 변화에 대응하는 공동의 전략, 공동의 접근법을 구상하는 것이 핵심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이 러시아와 연대하고 북한과 밀착하며 북한은 핵 선제 사용 가능성을 내비친 것을 지적했습니다. 북한은 김 위원장의 핵 선제 사용 발언 외에도 올해 13차례 미사일 발사에 나서는 등 핵과 미사일 위협을 고조시키고 있습니다. 7차 핵실험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특히 대북 공조와 관련해 두 정상이 내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미국의 한국 수호 의지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동맹인 한국 곁을 지킬 것이며 한국을 방어하기 위해 무기고의 모든 도구를 사용할 것이라는 점이 논의의 핵심이 될 것이라고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말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미한정책국장은 북한의 핵 선제 사용 발언에 대해 미한 정상이 수사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없다면서 강력한 대북 억지 전략을 확인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Both Biden and Yoon need to present an affirm, solid and
북한이 미국과 한국을 위협하는 단계적이고 계속적인 군사 발전에 대응하는 견고하고 조율된 전략을 바이든 대통령과 윤석열 당선인이 제기하고 확인해야 한다고 스나이더 국장은 말했습니다.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계속 높이는 가운데 미국과 한국이 앞으로 추진할 구체적인 대북 억제력 강화 방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VOA에 미국과 한국은 준비 태세를 낮췄었다며 의도적으로 낮춘 부분도 있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에 대응한 부분도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두 정상은 미한 연합훈련을 지속하는 데 대한 의지를 다시 확인할 것이라며 미한 지휘훈련에서 전술훈련, 육상훈련, 방공훈련, 해군훈련 등 다양한 수준의 훈련의 필요성을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어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대응한 미한일 간 미사일 방어 공조 논의도 앞으로 군 지도부 차원에서 있을 것으로 전망하며 정상들도 그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Another point of military coordination would be the discussion about the integration of missile defense capabilities, both the ROC and US.
맥스웰 연구원은 미국과 한국 양자 간 또 미한일 3자 간 미사일 방어 능력 통합에 대한 논의가 있을 것이라며 미사일 방어 체계, 추적 레이더, 정보 공유 체계, 각 미사일에 적합한 방어 체계 등이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과거에는 한국이 이런 논의를 꺼리는 경향이 있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이번 순방이 중국 견제에 초점을 두지는 않았지만 많은 논의의 배경에는 중국을 염두에 두고 있는 것으로 전문가들은 분석하고 있습니다. 미국 전문가들은 특히 차기 한국 정부는 미중 사이에서 분명한 입장을 취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상호 존중에 기반한 한중 관계를 강조하며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전략적 모호성을 보였다고 비판한 바 있습니다.
I don't see the likelihood that the Yoon administration is going to be engaged in trying to pursue an even-handed approach or to.
스나이더 국장은 윤석열 정부가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중립적이거나 선택을 기피하는 접근법을 취하지 않을 것이라며 미국의 이익과 행동에 명시적으로 연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한국의 더욱 적극적인 역할도 기대되고 있습니다. 여석좌는 한국은 미국과 깊은 동맹관계는 유지해왔지만 미국의 다른 동맹들이나 파트너들과 다자적인 차원에서의 교류는 적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한일 삼각협력도 미국이 계속 압박한 측면이 있지만 결국 삼각협력 강화가 한국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말했습니다.
I mean, the U.S. would say that this is really in South Korea's own interest. I think one of the reasons why we saw coercion against Korea in 2017 after the THAAD deployment was because
2017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이 한국에 강압적인 행동을 한 것은 중국 입장에서 한국이 미국의 동맹 체인에서 가장 약한 고리로 보였기 때문이라며 한국이 미국과 진정 연대하고 있는지 아니면 압박하면 깨닫고 행동을 바꿀지 중국은 알고 싶어 했다고 여석좌는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이 미국뿐 아니라 다른 파트너들과 관계를 강화하면 중국도 앞으로 한국을 대하는 데 있어 더욱 조심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리비아 전 수석 부차관보는 특히 한일 관계와 관련해서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일본에 대표단을 보내 매우 중요한 움직임을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도 양국 관계를 긍정적으로 움직이려는 의지를 나타냈다며 두 나라가 양국 관계를 개선할 굉장한 기회를 맞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한편 백악관과 한국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모두 주요 정상회담 의제로 경제 안보를 꼽고 있습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한미경제연구소 KI의 트로이 스탱거론 선임국장은 경제 문제가 이번 정상회담의 핵심 현안이 될 것이라며 백악관이 윤 당선인의 당선을 축하할 때 공급망과 기후변화 문제에서 협력하고 싶다고 강조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스탱거런 국장은 특히 이번 만남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의 여파로 인한 에너지 공급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먼저 유럽의 에너지난을 타개하기 위해 한국, 일본이 천연가스 지원에 협력하는 것과 장기적으로는 한국도 러시아산 석유와 가스, 석탄 의존도를 낮추는 문제가 핵심 현안이라는 설명입니다.
When we look forward, whether it's being addressing global issues like climate change whether it's about securing supply chains, which has both a security and an economic aspect.
스탠거른 국장은 기후 변화와 같은 국제 문제나 공급망 확보와 같은 경제 안보 문제, 신기술에 대한 지적 재산권 보호 문제 등 미국과 한국의 경제 관계는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스나이더 국장은 현재 바이든 대통령이 가장 시간과 관심을 많이 두고 있는 문제가 우크라이나 전쟁이라며 미한 정상회담에도 중요하게 다뤄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윤석열 당선인이 한국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면 우크라이나 문제에 대해서도 언급할 준비를 해야 하며 특히 우크라이나 난민들에 대한 인도적 지원 공약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미국 상원 외교위원회 공화당 간사인 제임스 리시 의원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력 강화 발언에 대해 미국은 핵 억지력과 미사일 방어망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지원 중단 방침을 밝힌 핵탑재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 프로그램을 유지해야 한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존 기자가 보도합니다.
제임스 리시 공화당 상원 의원은 핵무기 사용 의지를 시사한 김정은 위원장의 최근 열병식 연설에 대해 미국의 군사력 확충을 대응책으로 제시했습니다. 상원 외교위 공화당 간사인 리시 의원은 27일 김정은 위원장이 열병식 연설에서 핵무력을 더욱 강화하겠다는 의지를 밝힌 데 대한 VOA의 논평 요청에 최근 열병식은 우리의 핵 억지력과 미사일 방어를 강화할 필요성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미국의 역량과 핵 탑재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을 일방적으로 없애지 말아야 할 필요성도 커지게 만든다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최근 발표한 2023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핵 위기를 고조시키지 않겠다는 정책 기조 아래 해군의 핵 탑재 해상 발사 순항 미사일에 대한 지원 중단 방침을 밝힌 바 있습니다. 리시 의원은 또한 북한의 이번 열병식은 북한의 어떤 공격도 억제하고 물리칠 준비태세를 갖추기 위해 동맹국들과 긴밀히 협력할 필요성도 다시 한번 보여준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5일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주년 기념 열병식 연설에서 우리가 보유한 핵무력을 최대의 급속한 속도로 더욱 강화 발전시키기 위한 조치들을 계속 취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핵무력의 기본 사명은 전쟁을 억제함에 있지만 전쟁 방지라는 하나의 사명에만 숙박되어 있을 수는 없다며 어떤 세력이든 국가의 근본 이익을 침탈하려 든다면 우리의 핵무력을 의회에 둘째 가는 사명을 결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리시 의원은 북한이 연초부터 잇단 미사일 실험을 이어가자 미국과 동맹국들이 대북 억지에 집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미국은 미 본토 미사일 방어 역량과 강력한 핵 억지력을 유지하고 실패를 거듭한 대화보단 동맹국들과의 공조와 군 준비 태세의 우선순위를 둘 것을 바이든 행정부에 촉구하고 있습니다. VOA 뉴스 이조은입니다.
북한이 최근 발사한 미사일을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인 화성 17형이라고 주장한 것은 정치적 이득을 위한 기만일 수 있다고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가 분석했습니다. 북한의 미사일 시험이 기술적 진전보다 정치적인 고려에 의해 주도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벤 디펜 전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 담당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험은 정치적 고려에 의해 주도되고 있다며 대내외적으로 미사일 성공을 강조해 정치적 이익을 얻는 것이 목적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미사일 전문가인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28일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루스에 기고한 글에서 북한이 지난달 24일 시험 발사에서 신형 ICBM인 화성 17형 대신 화성 15형을 발사했을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벤 디펜 전 수석 부차관보는 북한이 지난달 24일 발사한 미사일이 무엇인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북한이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며 공개한 사진이 실제로는 지난달 16일 화성 17형의 비행 실패 전에 실시된 시험이었다고 지적하면서 북한이 속임수를 쓰고 있을 것으로 평가했고 반면 일본 정부는 지난달 24일 실험을 새로운 유형의 ICBM으로 계속 평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화성 17형이 아니라 15형을 발사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몇 가지 근거를 들었습니다. 먼저 북한이 지난달 16일 최초 화성 17형 발사 실패에서 같은 달 24일 발사까지 약 일주일간의 시간은 북한이 발사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따라서 북한은 과거 발사에 성공한 화성 15형의 성능을 감안할 때 화성 17형을 재시험하는 것보다 성공에 대한 더 높은 확신을 제공할 것이라고 믿었을 것이라는 한국 국방부의 판단은 충분한 가능성이 있는 진단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특히 대부분의 국가에서 미사일 프로그램은 중요한 미사일 발사를 수행하기 전에 과거 실패의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하기 위해 시간을 갖는 반면 북한에는 이 같은 정상적인 미사일 프로그램이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과거에도 북한이 화성 12형 중거리 탄도미사일 실패 후 11일 만에 2차 시험을, 2차 시험 실패 후 13일 만에 3차 시험을 실시한 사례들을 언급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례들을 볼 때 북한의 미사일 시험은 기술적 진전이라는 고려보다는 성공을 대내외에 홍보하기 위한 정치적 고려에 의해 주도되는 것이 확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밴디펜 수석부차관부는 만일 북한이 지난달 24일 화성 15형을 발사한 뒤 화성 17형으로 기만하려 했다면 외부 세계에 자신들의 ICBM 능력을 강조하기 위해서였을 것으로 진단했습니다. 화성 17형으로 거짓 선전을 함으로써 대형 신형 ICBM에 대한 능력을 강조하는 효과가 나중에 화성 15형으로 밝혀졌을 때의 단전보다 더 클 것으로 판단했다는 지적입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정치적 메시지 차원에서의 효과도 고려했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실제로 북한은 지난달 25일 전날 발사를 신형 화성 17형 발사라고 주장하고 과거 자신들이 발사했던 ICBM보다 더욱 향상된 사거리와 비행시간을 보여줌으로써 국제적인 관심을 충분히 이끌어내는데 성공한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지난달 24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약 71분 비행시간 동안 최대 6,200km의 고도로 약 1,100km를 비행함으로써 전통적인 탄도미사일 궤적으로 비행했을 경우 15,000km 이상의 사거리를 달성하기에 충분한 비행시간과 추진력을 선보였다고 분석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사거리와 크기, 다중 탄두 탑재의 적합성은 북한이 화성 15형을 화성 17형으로 선전할 수 있는 기술적 토대를 이미 마련했음을 의미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밴디펜 전 수석부차관부는 다만 이 같은 가설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몇 가지 핵심적인 의문은 남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명확한 계획이나 전략적 목적 등 현실적 이득이 없는 상황에서 단지 국내외 명성을 얻기 위해 화성 15형을 다시 발사한 것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을 위한 정치적 목적이었다면 왜 성공적인 지난달 16일 미사일 시험 성공 사진을 이용해 지난 24일 화성 17형 발사에 성공했다고 주장하는 선전 행사를 하지 않았는지도 의문이라고 말했습니다. 밴디펜 전 수석부차관부는 미국 정부는 정보당국의 평가를 바탕으로 지난달 24일 북한이 발사한 미사일의 정체가 무엇인지 거의 확실하게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다만 한국과 일본은 미국의 정보 없이는 이를 판단하기 어려울 것이라면서 한국은 지난달 24일 발사가 화성 15형이었다고 평가하고 일본은 신형 ICBM이라고 평가하는 상황에서 미국 정부가 정보를 공개하기를 꺼리며 모호한 평가로 대신하고 있는 것으로 추측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화성 15형 또는 화성 17형의 기술적 진전을 위해 향후 추가 미사일 시험을 시도할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밴디펜 전 수석부차관부는 앞서 지난 7일에도 38로스 기고문을 통해 북한의 지난달 24일 미사일 발사가 화성 17형의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면서 북한이 향후 화성 17형의 기술 진전을 위해 추가 시험을 할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개별 유도 다탄두 재진입체 탑재에 성공할 경우 의미 있는 기술적 진전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세심하게 조율된 실용적인 접근으로 대북 외교를 모색한다는 대북 기조를 발표하고 이를 이행한 지 1년을 맞았습니다.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가 동맹과 공조하며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를 모색한 데 높은 점수를 줬지만 구체적인 관여 노력이나 추가 압박은 부족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100여일 만인 지난해 4월 말 대북정책 검토 완료를 선언했습니다. 핵심은 세밀히 조정된 실용적 접근을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한다는 것이었습니다.
Our policy calls for a calibrated practical approach that is open to and will explore diplomacy with the DPRK.
바이든 행정부는 또한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가 목표지만 바락 오바마 행정부 시절의 전략적 인내나 트럼프 행정부의 일괄 타결과도 다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북한과 언제 어디서든 조건 없이 만날 준비가 됐다는 제안도 거듭 확인하고 있습니다. 과거 북한 문제를 다뤘던 전직 고위관리 등 미국 전문가들은 바이든 행정부의 이 같은 대북 원칙에 대해선 대체로 높은 점수를 줬습니다. 오바마 행정부에서 백악관 대량살상무기 정책 조정관을 지낸 게리 세이모어 미국 브랜다이스 대학 정치학과 교수는 27일 VOA에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과의 외교적 접근을 결정하고 조건 없는 협상 재개를 제안한 데 대해 A학점을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I would give the Biden administration a grade of A for deciding to pursue a diplomatic approach with North Korea.
특히 바이든 행정부가 점진적 진전을 추구하는 현실적인 접근을 취했다면서 하지만 바이든 행정부의 이런 제안을 거부한 채 무기 실험을 제기한 북한 김정은에는 낙제점을 줘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도 바이든 행정부가 지난해 봄과 여름 북한과 외교적 시작을 모색하고 전제 조건 없이 언제 어디서든 만날 것을 제안하는 데 상당히 노력한 것을 높이 평가한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설립된 민간 연구소인 불량국가 프로젝트의 해리 카지아니스 대표도 바이든 정부의 이런 접근을 높이 평가한다며 특히 북한에 대화하지 않으려는 핑계가 무엇인지 답하도록 압박하면서 그들을 수세적 위치에 놓는 매우 현명한 전략이었다고 해석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대화문을 활짝 열어놨다고 평가한 마크 토콜라 전 주한미국 부대사는 북한의 대화 재개를 위한 전제 조건을 고집하지도 심지어 북한에 먼저 구체적인 조치에 나설 것을 요구하지도 북한 비핵화가 가장 먼저 논의돼야 한다는 주장도 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만큼 대화의 유연한 모습을 보였다는 평가입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좋은 원칙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평가도 함께 내놨습니다. 카지아니스 대표는 대화 제안 외에는 바이든 팀의 대북 목표에 대한 자세한 설명, 북한 핵포기를 위한 방법론과 이를 위한 제안 등 구체적인 정책이 없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을 주제로 한 정책 연설을 전혀 하지 않은 점도 꼬집었습니다. 이런 모습을 무관심, 나아가 전략적 인내로 풀이한 평가도 나옵니다. 토콜라 전 부대사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 문제가 미국의 외교 정책 우선순위가 아니라는 인상을 줬다면서 이를 만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제안하기도 했습니다. 재래식 무기와 관련한 대화, 북한의 사이버 활동, 화학무기 방지협약 가입 촉구, 그리고 농업과 보건 분야 등에 대한 기술적 지원 등과 같이 대화가 재개될 경우 북한과 논의하고 싶은 주제에 대한 공개적인 제안을 통해 관심을 표명할 수 있다는 제언입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 한국학연구소의 김현호 부소장은 적극적인 대북 관여가 부족했다면서 오바마 행정부의 전략적 인내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많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체판을 새롭게 하는 과감한 접근이 필요하나 미중 관계 악화, 코로나 사태,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미국이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이 협소하다고 진단했습니다. 현 국제정세가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 접근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는 분석인데 이와 관련해 브루킹스 연구소의 앤드류 여 한국 석좌는 우크라이나 사태 등 다른 시급한 국제적 사안들이 북한의 핵기술 진전을 가리는 상황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북 정책에서 외교와 함께 중요한 축을 이루는 제재에 대해서도 전문가들은 주목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북한의 집요한 요구에도 제재 완화를 거부한 것은 잘했지만 추가적인 압박 강도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게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브루스 백톨 미국 안젤로 주립대 교수는 바이든 행정부가 지금까지 가장 잘한 것은 대북 제재를 완화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등 도발, 무기 확산, 인권 유린 등 악의적 행동을 멈출 때까지 제재를 완화해선 안 되는데 바이든 행정부가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재무부가 제재 대상을 추가로 지정하는 것 외에는 특별한 압박이 없었다고 비판했습니다.
By and large, all they've done is continue with the Trump policies.
바이든 행정부는 전반적으로 새로운 것은 전혀 하지 않고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을 지속할 뿐이라며 실질적인 구상도 만들지 않고 북한과 실제로 대화하지도 않으며 가장 중요한 것은 북한에 더 이상의 압력을 가하지 않고 있다는 비판입니다. 한미연합사 작전참모 출신인 데이비드 맥스웰 미국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제재 완화와 양보를 강요하는 김정은의 정치전과 협박 외교에 굴복하지 않았다고 평가하면서도 제재 집행, 비확산, 정보전, 사이버 영역에서 노력이 충분하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맥스웰 연구원은 이런 네 개 분야의 노력은 정권에 엄청난 압박을 가하고 정권의 재원을 박탈하며 정권의 정당성을 훼손하고 위협하며 북한 주민들의 인권 문제에 대한 이해를 돕고 사이버 영역에서 북한 정권의 자유로운 활동을 부정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헤리티지 재단의 브루스 클링너 선임 연구원은 북한의 위반 행위에 대해 미국과 국제 제재를 더욱 완전히 이행하겠다는 약속에도 불구하고 바이든 행정부는 제재 부과에 계속 소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다만 불행하게도 이런 모습은 이전 정부들도 마찬가지였다고 덧붙였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북한 담당 국장을 지낸 앤서니 루지에로 민주주의 수호재단 선임 연구원은 바이든 행정부가 최소한의 제재만으로 전임자의 관여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면서 그 덕분에 김정은은 아무런 대가를 치르지 않고 핵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개발을 지속할 수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바이든 대통령이 북한과의 외교를 모색하길 원한다면 2016년과 18년 수준으로 압박을 늘려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임 트럼프 행정부는 북한이 지난 2016년과 17년 핵실험과 함께 대륙간 탄도미사일 등 미사일 시험을 거듭하며 한반도 긴장을 고조하자 중국과 러시아의 협조와 함께 갈수록 강도를 높인 총 6건의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를 주도하며 최대 압박을 구사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는 단거리 탄도미사일에 대해서도 명백한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임을 지적하며 규탄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거듭된 반대로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북 조치는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대신 지난 3개월간 약 20건이 넘는 독자 제재를 발표했습니다. 북한은 바이든 행정부 출범 직후인 지난해 1월 22일 순항미사일 발사를 시작으로 무력 시위를 재개했습니다. 이후 단거리 탄도미사일부터 극초음속 미사일,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 등에 이어 지난달에는 약 4년 만에 다시 ICBM을 발사하는 등 도발 수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풍계리 핵실험장 복구 정황이 지속해서 포착되는 등 핵실험 재개 가능성까지 제기된 가운데 북한 김정은 위원장은 지난 25일 군 열병식에서 핵무력 강화를 강조했습니다. 이런 상황에 대해 미국 중앙정보국 출신인 수김 랜드연구소 연구원은 김정은이 핵무기화 추구에 더욱 대담해지고 단호해 보인다며 바이든 정부의 대북 접근과 메시지가 김정은의 핵 욕구를 억제하기에 충분하지 않아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수김 연구원은 그러면서 북한은 적응력이 매우 높은 국가인 만큼 미국 정부는 김정은 정권을 다루는 접근을 검토하고 새롭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바이든 행정부의 지난 1년 평가에서 이견 없이 높은 점수가 나온 부분은 동맹 공조였습니다. 미첼리스 전 국무부 정책기획실장은 바이든 행정부는 미한, 미일, 미한일 동맹의 중요성을 재강조했다며 이런 동맹은 동북아시아에서 공동의 힘과 안보의 원천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대학교의 김현호 부소장도 트럼프 행정부에서는 대북 정책에 대한 사전 조율과 협력이 부족해 동맹 관계의 신뢰 손상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있었지만 바이든 행정부에서는 동맹국과 긴밀한 협의와 공조가 이루어졌다고 평가했습니다. 브루스 베넷 랜드 연구소 선임 연구원은 지난해 5월 워싱턴에서 열린 바이든 대통령과 문재인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동맹 강화를 보여준 구체적 사례로 꼽았습니다. 베넷 선임 연구원은 특히 당시 회담에서 발표된 미한 미사일 지침 해제를 지목하며 북한과 중국의 강력한 미한 동맹을 과시한 좋은 메시지였고 한국의 실질적인 미사일 역량을 개선하는 데 기여했다고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지난 2020년 9월 한반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의 유족이 북한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유족 측은 피살 경위에 대한 진실 규명과 북한의 만행에 대한 책임 추궁에 적극 나서겠다는 입장입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020년 9월 한반도 서해에서 북한군에 피격돼 숨진 한국해양수산부 공무원 이모 씨 유족은 29일 한국 법원에 북한, 즉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피고로 한 2억 원, 미화로 약 16만 달러 규모의 손해배상 청구 소장을 접수했습니다. 유족 측은 타인의 생명을 해한 자는 직계 비속인 원고들에게 위자료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민법 조항에 따라 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습니다. 소장은 북한에 의해 목숨을 잃은 이 씨의 자녀들은 당시 각각 고등학교 2학년과 초등학교 1학년으로 아버지가 불태워 죽은 사실에 정신적 피해 정도가 매우 심각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유족 측은 설사 실효성이 없는 소송이 될지라도 훗날 통일이 된다면 반드시 그 죄의 대가를 묻고자 소송 진행을 결심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족 측 법률 대리인인 김기훈 변호사는 VOA와의 전화통화에서 피고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아닌 북한으로 한 데 대해 김 위원장의 사건 개입 여부를 판단할 자료에 접근할 수 없는 점과 승소할 경우 배상금 추심 가능성을 고려한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김정은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지휘 감독했는지 자료가 정확하게 습득하는 데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명확한 거는 북한 소속 군인들이 죽인 게 명확하기 때문에 북한 상대로 한 거고요. 그래서 김정은은 돈을 실질적으로 추심할 수 있는 문제, 그다음에 그 사람이 지휘 감독할 수 있는 문제, 이거에 대한 정보가 명확하게 습득되지 않았기 때문에 일단은 그 조선인민주의공화국 상대로만 지금 한 겁니다.
북한을 피고로 한 소송에서 이겨도 실제 배상금을 받긴 쉽지 않습니다. 탈북한 한국전쟁 국군포로 2명은 지난 2016년 한국 법원에 북한과 김정은 위원장을 상대로 강제노역과 정신적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해 2020년 7월 승소 판결을 받았습니다. 승소한 국군포로들은 북한 관영매체 저작권료를 위탁 보관하는 사단법인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으로부터 배상금을 받고자 추심 청구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고 이에 불복해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입니다. 유족 측의 이번 소장에 따르면 2020년 9월 21일 서해 소연평도 인근 해역에서 어업지도 활동을 하던 이 씨는 한국 측 해역에서 실종됐습니다. 북한군은 다음 날인 9월 22일 해상에서 이 씨를 발견했으나 승선시키지 않고 총격을 가해 살해한 뒤 시신에 기름을 부어 불태웠습니다. 북한의 노동당 중앙위원회 통일전선부는 사건 발생 사흘이 지난 9월 25일 통지문을 통해 불법 침입자 단속 과정에서 명령에 함구 무언하고 불응하기에 공탄을 쏘자 도주할 듯한 상황이 조성돼 행동 준칙에 따라 사격했다고 밝혔습니다. 유족 측은 북한의 만행에 대한 책임 추궁과 함께 지금까지 별도의 소송 등을 통해 진행해온 진실 규명을 위한 노력에도 더 힘을 쏟겠다는 입장입니다. 유족들은 다음 달 10일 출범하는 윤석열 정부가 진상규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다음 달 3일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만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피살 공무원 이 씨의 형인 이래진 씨는 안 위원장에게 국민 생명과 안보 문제 등 문재인 현 정부에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설명하고 차기 정부의 방향 등을 묻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래진 씨는 앞서 지난해 11월 동생의 피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국방부, 해양경찰청을 상대로 정보공개 청구 소송을 제기해 일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청와대가 공개를 거부한 국가안보실 정보 중 북한 측의 실종자 해상 발견 경위, 군사분계선 인근 해상에서 일어난 실종사건 관련 정보 등을 유족이 열람하도록 판결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청와대 측은 이러한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습니다. 청와대의 항소에 따라 유족 측은 지난 13일 국가안보 관련 정보를 비공개 조치할 수 있도록 한 대통령 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조항이 위헌이라면서 헌법 소원을 제기하고 헌법재판소의 결정 전까지 해당 법률의 효력을 정지해달라는 취지의 가처분 신청도 냈습니다. 문 대통령의 퇴임과 동시에 대통령 기록물 지정을 통해 진실을 숨기려 한다는 이유였습니다. 한국 국방부는 사건 발생 당시 이 씨가 북한군 총격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파악되며 그의 실종이 단순 사고가 아닌 월북으로 판단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김기윤 변호사입니다.
많은 국민들이 월북으로 발표한 것에 대해서 의문을 가지고 그리고 국가인권위에서 결정문에서 보다시피 해경에서 주장한 도박빚과 정치적 공황 상태에 왔다는 두 가지 근거가 인권 침해다. 그리고 그것부터 객관적인 자료가 아니다라고 결정했기 때문에 월북이라고 하는 정부의 발표는 신뢰성을 또 잃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사건 진상규명의 의지를 보여왔습니다. 지난해 12월 피살된 이 씨의 아들의 편지를 보내 진상규명을 약속했고 지난 1월엔 유족들을 만나 정보공개 청구 소송과 관련한 청와대의 항소를 취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래진 씨는 현 정부가 국가안보와 군사기밀 등을 내세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북한에 대해서도 진상규명에 응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북한은 지금이라도 동생의 사망에 관련된 어떻게 살해를 했고 또 그 살해 이유를 명백히 밝혀야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재발 방지 또 약속을 또 해야 되고요. 물론 사과도 있어야 되겠지만 제가 그 사고 현장이나 또 그 사건 담당자들을 좀 만나서 진짜 그런 정황을 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앞서 지난 2월 한국을 방문한 토마스 오헤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은 한국 정부가 이 씨 유족의 관련 정보를 공개하라고 한 법원 판결에 대해 굉장히 민감한 군사정보를 포함하지 않는 한 사법부의 결정은 존중받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북한 관련 화제성 소식을 전해드리는 뉴스 풍경입니다. 기독교 신자들이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온라인 기도 행사를 열었습니다. 북한의 자유를 위한 국제금식기도의 날인데요.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워싱턴의 민간단체인 북한자유연합은 지난 2004년부터 매년 4월 북한 주민의 인권을 개선하기 위한 연례 행사인 북한자유주간을 열고 있습니다. 북한자유주간은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지난 2년간 인터넷 행사로 축소된 가운데 올해 자유주간은 여름으로 연기됐습니다. 대신 이 기간 북한의 자유를 위한 국제금식기도의 날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이 행사는 북한 자유주간을 처음 시작한 4월 28일의 의미를 두고 열리는 연례 행사로 올해도 세계 각지 기독교인들이 화상으로 만나 2시간여 동안 기도회를 열었습니다. 행사는 북한의 김일성 주체 사상을 기독교적 관점으로 해석한 토마스 벨키 박사의 연설로 시작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벨키 박사는 세 가지 질문을 던지고 스스로 답을 제시하며 기독교인의 역할을 설명했습니다.
Today, to provide some context, let us consider three questions. How does the gospel differ from juche? Two, what are we doing? And three, what will happen as a result?
기독교 복음이 주체 사상과 다른 것이 무엇인가? 기독교인들은 무엇을 하고 있나? 그리고 결론이 무엇인가? 라는 질문입니다. 질문에 대해 벨키 박사는 주체 사상은 현실에만 집중하지만 기독교 복음은 희망의 메시지라며 그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기독교 신약 성경에 등장하는 예수는 33살 나이에 십자가 처형을 당한 뒤 3일 후 다시 살아났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죄가 없는 예수가 인간의 죄를 대신해 죽었다 살아났으므로 이를 믿고 죄를 고백하면 구원을 얻으며 이것이 복된 소식, 복음이라고 강조합니다. 벨키 박사는 기독교의 부활신앙을 강조하며 복음이 주체와 다른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을 했다는 현실이 세상을 뒤집어 놨으며 이것은 개념이 아니라 실제로 벌어진 일이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복음은 예수를 통해 영생을 얻고 새로운 신분을 얻게 한다는 것이 다르다고 설명했습니다. 벨키 박사는 따라서 기독교인들이 복음을 통해 북한 땅의 자유가 회복되도록 노력해야 하며 이를 위해 기도와 금식을 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기독교인들이 기도와 금식으로 북한 주민의 자유를 위해 싸울 때 북한이 해방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이날 행사에서는 탈북민 출신 목회자와 평신도들의 기도와 간증이 이어졌는데 이들은 북한 정치범 수용소에 수감돼 있는 주민들의 자유를 촉구했습니다. 세터교회 강철호 목사는 함경도의 정치범 수용소에서 인권 말살이 자행되고 있다며 주민들에게 자유를 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나님, 저 북한 땅에 있는 정치범 수용소를 주님께서 아시오니 속히 정치범 수용소가 해체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순간에도 북한의 최북단 함경남도 함경북도에는 특별히 인권을 말살하는 북한의 정치범 수용소가 있습니다. 하나님, 그곳을 속히 해체시키고 그곳에 갇혀있는 북한 동포들이 자유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속히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 목사는 지금도 탈북을 결심하는 이들이 있다며 이들의 생명을 지켜달라고 말했습니다. 이 밖에 청진, 무산, 회령, 신의주 출신 탈북민들이 차례로 마이크를 켜고 기도문을 읽었습니다. 한국 부산에 소재한 탈북민 대안학교인 장대현 학교 소속 탈북민 전사랑 학생은 영어로 간증했습니다. 양강도 김형직 군에서 출생한 전양은 지난 2009년 중국으로 탈북한 어머니가 인신매매 후 중국 남편과 살았고 자신은 언니와 함께 어머니를 찾아 3살 때 탈북했다며 경험을 나눴습니다. 8살에 어머니가 중국 공안에 잡혔다는 전양은 이후 어머니를 만날 수 없었고 어머니의 북송 소식에 매일 밤 눈물을 흘렸다고 말했습니다. 자신을 돌봐준 언니는 한국으로 먼저 떠났고 수개월 후 중국과 베트남, 라오스를 지나 국경을 넘어 언니와 재회했다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다는 전사랑 양.
I imagine meeting my mom dozens of times. Day in and day out, I miss my mom and waited for her to appear in my dreams. But she never came out. I wish she would come to South Korea as soon as possible. Above all, I hope she is healthy.
한국에 온 지 3년이 된 17살 탈북소녀 전사랑 양은 한국인 친구들의 친절과 애정, 장대현 학교에서 남북한 통일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며 어머니를 다시 만날 날을 기도하고 있으니 북한에 남아있는 가족을 위해 기도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북한 자유연합 수전 쇼티 대표에 따르면 이날 북한의 자유를 위한 국제 금식 기도의 날 행사에는 한국과 아프리카, 유럽, 호주 등지에서 기독교 지도자 등 1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숄트 대표는 남아프리카에서 참여한 한 흑인 남성을 소개하면서 그가 남아프리카 공화국 중국 대사관 앞에서 탈북 난민을 위해 늘 서 있는 인물이라고 말했습니다. 칼로스라는 이름의 이 남성은 성경을 인용하며 환난의 때에 북한 사람들을 강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밖에도 중국 등 다른 나라에서 참여한 사람들도 각자 자기 나라 말로 기도했습니다. 북한이 어둠을 뚫고 빛으로 나오도록 그리고 평양이 회복되어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는 북한이 되기를 기도한다는 내용입니다. 북한 자유연합의 이번 기도 행사는 4월 28일을 뜻하는 인터넷 웹사이트 april28.org를 통해 참여 방법이 공유됐습니다. 이 사이트에는 모든 사람이 북한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이 기도와 금식이라며 에베소서, 이사야, 누가 등 성경 구절과 영어와 한국어로 된 기도문이 올라 있습니다. 북한 주민과 고아, 탈북 난민, 김정은, 감옥과 강제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기도문과 함께 종교와 그에 따른 처벌에 대한 기도, 축복을 위한 기도문이 빼곡히 적혔습니다. 숄트 대표는 VOA에 김정은 정권을 이길 방법으로 성경이 제시하는 것이 기도와 금식이라며 금식은 굶주리는 북한 주민의 정신적, 육체적 고통도 기억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김정은 정권이 북한 주민을 고립시켜 한국과 미국을 적대시하게 만드는 정보가 가장 큰 장이라며 이런 잘못된 정보와 생각이 사라지고 진실이 받아들여지는 날, 즉 미국과 한국이 북한 정권과 주민을 돌볼 것이라는 진실이 통할 때 북한 정권은 끝이 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숄트 대표는 매년 4월 열리는 북한 자유주간 행사를 올해는 여름으로 연기했다며 모든 사람이 자유롭게 한국을 방문할 수 있을 때 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장량입니다.
한국 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대체로 흐리겠고 비 또는 눈 내리는 곳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에서 10도, 낮 최고 기온은 5도에서 21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이어서 지역별 날씨 전해드립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9도, 낮 최고 기온 16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9도, 낮 15도, 양덕 아침 3도, 낮 15도, 신의주 아침 9도, 낮 18도, 구성 아침 7도, 낮 17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6도, 낮 최고 기온 16도, 강계 아침 7도, 낮 15도, 희천 아침 6도, 낮 16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오후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기온 10도, 낮 16도, 개성 아침 8도, 낮 17도, 사리원 아침 8도, 낮 17도, 신계 아침 6도, 낮 16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구름 많이 끼겠고 오후 맑겠습니다. 원산 아침 7도, 낮 21도, 장전 아침 7도, 낮 18도, 평강 아침 3도, 낮 15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함흥 아침 5도, 낮 20도, 장진 아침 영하 2도, 낮 9도, 청진 아침 6도, 낮 14도, 김책 아침 6도, 낮 14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흐리고 가끔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해산 아침 3도, 낮 11도, 김영관 아침 영하 1도, 낮 11도, 삼지연 아침 1도, 낮 5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구름 많이 끼겠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2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바다는 1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흐리고 한때 비 내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 먼바다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4월 30일 토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블라디미르 푸틴의 야만적이고 부당한 우크라이나 침공이 두 달째 계속되면서 전쟁으로 인한 여파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국제적인 식량 부족 사태 위험성이 심각합니다. 웬디 셔먼 국무부 부장관은 최근 유엔 안보리에서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모두 주요 농업 생산국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전 세계 밀 수출 30%, 그리고 옥수수 수출 20%와 해바라기 씨 기름 수출 75%는 흑해 지역에서 이루어진다고 설명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러시아 해군이 우크라이나 항구를 봉쇄하는 바람에 10여 척의 화물선이 지중해를 통해 수출을 못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러시아는 또 우크라이나를 떠나려는 최소 3척의 상선에 폭격을 가했습니다.
Russian missiles and bombs have damaged and destroyed Ukrainian airports, rail lines, train stations and highways.
셔먼 부장관은 러시아의 미사일과 폭탄이 밀과 옥수수 등 곡물 수출에 필요한 우크라이나의 공항과 철도, 철도역 그리고 도로를 파괴했다고 말했습니다. 우크라이나의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곡물 창고를 집중적으로 공격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의 이런 행위는 우크라이나와 세계의 식량 위기를 만들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Already food prices are skyrocketing and low. And in middle-income countries, as Russia chokes off Ukrainian exports.
우크라이나의 외교부 장관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의 수출을 차단하는 바람에 많은 국가에서 식량 가격이 크게 오르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동과 아프리카 등지에서는 이미 밀가루 가격이 20에서 50% 올랐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우리는 우크라이나 곡물에 크게 의존해온 국가들에 대해 크게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e World Food Program is already feeding 138 million people in more than 80 countries from Ethiopia.
셔먼 부장관은 세계 식량 계획은 그동안 에티오피아, 아프가니스탄, 남수단, 나이지리아, 수단 등 전 세계 80여 개국 1억 3,800만 명에게 식량을 공급해 왔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은 푸틴의 침공으로 인해 식량 지원 비용 가격이 올랐다며 유엔 식량 농업 기구에 따르면 전 세계 1,300만 명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식량 부족 사태를 겪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결국 이런 인도적 문제를 해결하려면 유지 가능한 휴전과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에서 완전히 철수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셔먼 부장관은 이 결정은 한 사람, 전쟁을 일으킨 블라디미르 푸틴만이 할 수 있으며 그가 식량 위기를 만들었으니 이 문제도 그가 풀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이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편지나 팩스, 전자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주소는 Voice of America, 약자로 VOA를 쓰신 뒤 Korean Service, 주소 330 Independence Avenue, SW, Washington DC 20237, USA입니다. 팩스는 국가번호 1번 202-382-5325번이고요. 전자메일은 korean@voa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미 군당국이 최근 러시아의 핵무력 수사가 나왔음에도 러시아의 핵무기 사용 위협은 없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방부 한 익명의 고위관리는 29일 기자들에게 미국은 러시아의 핵 역량을 매일 감시한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 관련 이어 현재까지 러시아로부터의 핵무기 사용의 위협 그리고 나토 영입에 대한 위협이 있는 것으로 평가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세르게이 라브로프 러시아 외무장관은 지난 25일 우크라이나를 둘러싼 갈등과 관련해 고조된 핵 위험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고 말한 바 있습니다. 러시아는 또 이번 달 초 새롭게 시험 발사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사르맛을 오는 가을까지 배치할 계획이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보리스 존슨 영국 총리는 지난 26일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서 더 큰 군사적 실패를 경험할 경우에 푸틴 대통령이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있는지 묻는 말에 그렇게 보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 등 일부 유럽연합 회원국 수입 업체들이 러시아산 가스 대금을 루블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국 CNN 방송은 28일 러시아산 가스 공급이 중단되면 경제에 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는 독일 에너지 기업 우니토의 입장을 인용하면서 해당 기업이 루블화 대금 지불 가능성을 시사했다고 보도했습니다. 우니토는 일단 유로화로 계속 지불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구체적인 결제 방식에 대해 계약 상대방과 논의 중이며 독일 정부와도 긴밀하게 협조하고 있다고 밝혔다고 이 매체는 전했습니다. 한편 CNN 방송은 오스트리아 에너지 업체 OMV도 이날 루블화 결제 요구를 수용할 방법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습니다. 이 같은 보도가 나오자 미국과 유럽연합 지도부는 러시아의 협박에 넘어가지 말 것을 촉구했습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기자들과 만나 미국은 유럽 동맹들이 가스 공급을 다양화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유로화를 사용하는 19개 회원국인 유로존의 4월 소비자 물가 지수가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유럽연합의 통계청인 유로스타트는 29일 발표에서 4월 유로존의 소비자 물가 지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5%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지난 3월 7.4% 상승보다 0.1%포인트 올라간 수치입니다. 유로스타트는 특히 에너지 가격이 38% 급등했다고 밝혔습니다. AP통신은 이번 발표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유로존의 3억 4천만 인구에게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러시아는 최근 폴란드와 불가리아에 대한 가스 공급을 중단했는데 많은 유럽 국가는 자국도 러시아로부터의 가스 공급이 중단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유럽은 전체 가스 수입 가운데 40%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오고 있습니다. 이탈리아 중앙은행은 러시아가 가스 공급을 중단할 경우 올해 경기 침체를 겪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올해 주요 20개국 G20 의장국인 인도네시아가 올해 11월에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를 모두 초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조코 위도도 인도네시아 대통령은 29일 발표한 성명에서 이같이 밝히며 두 정상 모두 참석하기로 합의했다고 말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이번 주에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각각 통화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두 정상과의 통화에서 협상을 통해 현재의 전쟁을 끝낼 것을 촉구했다고 말했습니다. 위도도 대통령은 또 자신은 정상들과의 통화에서 즉각적인 종전의 중요성을 반복했다며 평화로운 노력이 지속돼야 함을 강조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G20이 세계 경제를 회복하는 데 있어서 집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이해한다고 위도도 대통령은 말했습니다. 미 식품의약국은 29일 어린이용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문제를 논의할 외부 자문기구인 백신생물의약품자문위원회의 다음 회의 일정을 6월로 잡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회의에서는 제약사 모더나와 화이자의 어린이용 코로나 백신에 대한 긴급 사용 승인 문제를 논의할 예정으로 FDA는 이달 8일과 21일, 22일을 잠정적인 회의 날짜로 잡았습니다. FDA는 이 날짜는 잠정 날짜로 각 제약사가 신청을 완료하는 대로 더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FDA는 그동안 이 자문위원회가 백신을 승인하라고 권고한 이후 이 의견을 수용해 승인하는 절차를 밟아왔습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5세 이상 어린이에게만 화이자 백신 접종이 가능한 상황으로 5세 미만 1,800만 명의 아동은 백신 접종을 받을 수 없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4월 30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